오늘은 제자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시다 하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죠? 외모도 닮고 말투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잠버릇까지 닮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두 살 때 큰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이제 9학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학교 과정을 다 미국에서 밟았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죠. 학교를 미국에서만 다녔으니까 영어를 잘합니다. 아들이 영어를 하는데 제가 도움을 거의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말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두 살 때 데리고 왔는데 얘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막 지난주에 막 경상도에서 유학원에 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집에서 아빠가 하는 것 보고 듣고 그대로 닮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악기하시는 학생들도 많은데 저는 완전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어디에서 사사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다루는 그 표정 모습까지도 이렇게 스승을 닮아버리는 이제 그런 거죠. 글을 쓰는 문체도 스승을 닮게 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본 분들을 이렇게 닮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면 영향을 더 깊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 제자이고 하나님 자녀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아주 보석 같은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중요한 본문을 대합니다. 이 본문은 세상과는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는 산에 올라갔고요, 7장 마지막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지에 가보면 그 팔복교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복 이 선포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되는 그 언덕에 교회를 지어놨어요.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언덕인데, 그 언덕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 아래를 바라보시며 멀리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제자들,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바람결 따라 산상수훈을 이렇게 전하셨을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성지에 가보면 너무 많이 인간들이 뭘 만들어 놔가지고 무슨 기념교회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진짜 거기인지 참 알기가 어려운 곳이 많은데 제일 확실한 것은 이제 갈릴리 바다. 거기를 걸었을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거 확실하고 그 어간에 있는 언덕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사역의 거의 90%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셨기 때문에 이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걸으셨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직전이 팔복 본문이어서 팔복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덟 가지의 복을 선포하시는데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한정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우리가 이런저런 묵상도 해보고 마음이 어떻게 하면 가난할까 막 써볼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걸까요? 마음이 가난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인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대요. 모든 애통하는 자는 다 위로받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막 우는데 위로를 못 받는 그런 눈물일 수도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지금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내가 애통하고 있는데 그냥 어디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앞에서 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복부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건 천국의 비유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예수님 앞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하늘나라의 의로 가득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의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행위들은 다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이제 다섯 번째, 보통 여덟 번째까지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관계성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덕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많이 있어요. 긍휼을 사역하잖아요. 도네이션도 하고 교회 말고 바깥에서도 도네이션을 하잖아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 뭐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하는 사람도 있고 피스메이킹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 일을 한다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복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모든 사실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더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게 복이에요. 그것이 본질적인 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받은 그 어떤 복보다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 어떤 복도 구원의 복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 구원의 복에서 연결되고 이어지고 파생된 그런 복들이고 그 복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복들의 그림자인 것이에요. 이런 복들을 누리게 될 때, 야, 장차 누릴 그 복은 얼마나 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복이 좋아서 그 구원의 그 복을 잊어버린다든지 감사 여기지 않는다든지 하찮게 여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복은 모으고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흘려보내는 게 성경적인 복이죠. 쌓고 쌓으면 뭐가 되는 거죠? 쌓고 쌓으면 적폐가 되는 겁니다. 쌓고 쌓으면. 나누고 나누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은 형통이 복이다라고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혼자서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쟤들과 달라 이렇게 뻐기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아름드리 나무로 서 있으며 아주 넓직한 그늘을 만들어서 그 그늘 밑에 와서 놀고 기대고 그 열매를 따먹으며 그 나무로 인하여 영혼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 나무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나무의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형통의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 딴 데 있으면 다 말라 죽는데 이렇게 시냇가에 딱 심겨 있으니까 아주 푸르고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언론 플레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에이 그리고 때려치우면 안 되고요, 끝까지 인내해가지고 실제로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누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나누고 섬기고 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깐죽거리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끝까지 인내해서 그 열매를 나누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양파를 벌리고 열매를 다 내어주는, 그러면 또 채워주실 거예요. 또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을 안 주고 끝까지 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흉물스러운 게 그냥 거기 달려가지고 썩어버리고 말아요. 그죠? 그래서 따고 또 따도 또 풍성하게 열매를 또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있고 이 시대를 살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복이지 복의 저수지가 되는 것은 적폐 지름길이다 이 말이죠. 우리 몸도 그래요. 그죠? 쌓고 자꾸 쌓으면 자꾸 막히고 막히다가 터지고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의 은사와 자원은 흐르고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일단 짜죠. 오늘 본문은 소금은 짜다, 짠맛을 낸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 큰아들이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며칠 동안 집에서 죽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죽을 이제 큰 통에 끓여가지고 아침마다 죽을 며칠을 먹었는데 한 숟가락 탁 떠가지고 너무 먹음직스러워가지고 입으로 탁 넣는데 아내가 무슨 말을 했어.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먹었더니 집사람이 가난했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그냥 간하고 드세요 이런 말인데 워낙 빨라가지고 제가 딱 먹었는데 기대했던 맛이 안 나오고 이게 경상도 말로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맹숭맹숭한 맛이 나길래 기분이 아주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소금을 넣었죠. 적당히 넣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소금 항상 맛있게 된 거를 먹다가 안 된 거를 먹어보고 넣어서 먹어보니까 넣고 안 넣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소금 있고 없고가 맛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소금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이 육안으로는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맛을 봐야지 알게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녹으니까 그것이 차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녹아들 때 소금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영향력이란 자신은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이 녹아들어서 남을 살리게 될 때 비로소 그 영향력이 입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둠 속에서 진가를 나타내죠.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신속하게 물러납니다. 그래서 빛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죠? 이 안에도 빛이 있으니까 보이죠. 저한테 빛을 많이 쏴주고 있는데 잘 보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밤거리를 운전할 때 주변이 너무 환하면 간혹 가다가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헤드라이트가 안 켜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이게 뭐 큰 영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버지니아 산길을 가다가 이제 온 가족이 다 자는데 한번 이거 꺼보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가다가 이제 꺼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막 완전 깜깜 흑암 속으로 차가 시속 60마일로 쭉 가는데 갑자기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이 본다는 게 이 불, 이 헤드라이트가 한 10년 된 차였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희미하고 이 빛이 얼마 되냐 그랬더니 그거 없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상한 길로 2초만 가면은 온 가족은 없는 거죠. 근데 빛 보인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장악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보게 되고 보아야 또 사역들이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못 본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몰라봤다, 거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서 빛을 보지 못했는데 마구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때로는 피할 때는 잘 피해야 되고요. 이상한 차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알아서 피해야 되죠. 가끔씩 가다가 차가 비틀비틀한 차들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멀찍이 안전거리를 두고 가셔야 됩니다. 괜히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가지 마세요. 네,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잘 아는 바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녹여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소금과 빛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함께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금이 분명히 음식 속에 들어가야 하고 썩을 것을 살려주고 맛을 내야 되는데, 13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맛을 잃은 소금.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 이하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서 한번 느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잡고 외워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실천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을 녹이셨고 그래서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영향력으로 죽을 사람들 살게 하신 거죠. 그 십자가 때문에 생명의 그 거룩한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은 소금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어놓고 공동체 가운데 이웃 가운데 녹아드는 것은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아카펠라 노래가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틀어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과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맛을 잃은 소금 이렇게 쳐보면 아주 재미있는 아주 재미있는 풍의 이렇게 아카펠라 노래가 나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길 밖에 버려가지고 사람들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에서 이제 소금을 채취를 하면 그것이 불순물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소금기가 다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해요. 소금같이 생겼는데 맛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쓸 데가 없는 거죠. 밖에 버려서 사람들 발에 바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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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히면서 이렇게 경쾌한 소리를 내는 정도밖에는 쓸 일이 없어요. 소금이 밟힌다. 이것을 제자들이,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세상에 마땅히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밟히고 있는 거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어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마틴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에 그것을 성당에 박는 그 망치 소리가 500년 전에 울렸는데, 그래서 이제 500주년을 기념한다고 교회마다 뭐 교단마다 뭐 어떤 총회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행사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빚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개혁을 그렇게 외쳤고 우리가 개혁의 계승자라고 외쳤는데 자금의 현실은 개혁의 주체인 줄 알았는데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뭐 한국 소식을 뭐 들으시는지 미국 뉴스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요즘 소식은 한국의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장로교단이고 장로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 세 개가 지금 다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길로 나와 있습니다. 대형교회 세습을 비판하고 또 비리 교수가 총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또 돈으로 자리들을 사는 일을 반대하면서 가장 심한 곳에는 삭발을 하고 또 촛불을 들고 수업을 거부하고 전도사님들이 지금 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계 전체를 지금 들썩들썩 하게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신문들의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 언론들의 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도 조금의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지경이 된 것은 너무 많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계속 그 사명을 계속 가져야 하는데 개혁이 됐었던 거죠. 500년 전에 개혁이 됐었던 거 그것만 계속 울고먹고 있고 마틴 루터만 울고먹고 있지 오늘날에 마틴 루터가 나와야 되는 그 현실에서는 내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며칠간 마음이 너무 황망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자정 능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디아스포라 한인 공동체로 이렇게 있지만 한국교회, 우초국교회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않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으로서 전혀 효용 가치가 없는데 영향력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주인이 막 화나고 짜증나서 다 길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소금이 녹아야 되는데 안 녹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 있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자신을 녹아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이 방법을 교회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지점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소금 탑을 쌓고 있는 거죠. 소금성을 쌓아요. 우리 소금상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아냐 이러면서 소금 탑을 계속 쌓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와 너희들 소금탑 정말 멋있게 쌓았네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너희들 성경대로 안 살고 있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말 아래 든 등불이 나오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 아래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은 뭘까요? 그런 홀스가 아니겠죠.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 아래 등불을 두면 말 배가 뜨거워가지고 이게 길길이 뛰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번역을 좀 더 잘해주면 좋겠는데 영어로는 베스킷입니다. 베스킷. 말, 그 말을, 한 말을 재는 단위의 통을 말해요. 그래서 등불을 겨우 켰는데 그걸 통으로 이렇게 베스킷으로 덮어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잖아요. 이 등불을 켠 이유는 그나마 등경 위에 두고 그 빛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보고 활동하고 살기 위해서인데 그 빛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 빛을 덮어두면 어떡하겠습니까? 빛이 있는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기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빛이 드러나는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태워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 빛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 빛이 덮여져 있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덮여 있는 게 교만인 거예요. 드러나는 게 남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이 컨셉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러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결국 이 빛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겸손하게 착한 행실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이 드러날 일이 없고 교회 영향력이 발휘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런 어둠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로 드러날 때 빛이신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이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빛, 주님을 닮은 짠맛으로 우리 공동체를 살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은 청교도 사회의 그 개혁적인 그 이상이었던 언덕 위의 도시였습니다. City upon a hill, 언덕 위에 있는 도시. 그래서 그것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성경적 기준으로 좀 수준 높은 어떤 공동체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데 숙명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는, 교회는 숙명적으로 언덕 위에 있는 도시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주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보셨어요? 예? 산 위에 있는 동네? 뭐 이거는 그냥 보면 안 되고 시골 같은 데서 봐야 돼요. 시골 같은 깜깜한데 저 공제선 위에 산 위에 있는 한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에 어느 집에서 불 켰는지 어느 집에서 가마솥에 지금 밥 하는지가 다 보여요. 예? 그렇게 드러나는 언덕 위에 있는 그 도시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고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언덕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행하는가 하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언론도 그렇게 주목하고,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우리의 이웃들도 커피숍에 가면은 그렇게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한번 지나가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목사인 것을 알 리가 없는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다니지 않는 분처럼 보이는 두 분이 열심히 교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더 길게 듣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관심이에요. 뭔가 우리와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빛이 비치는 것과 착한 행실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겠죠. 그죠? 아까 단순히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자가 복받는 자인 것처럼 여기 나오는 착한 일이라 함은 하나님 나라의 착한 일이에요. 구원을 위한 일이고 구원을 향한 일. 그 구원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런 일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일,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단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소금이 이게 녹였는지 안 녹였는지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비전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품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얼마 전에 주일 말씀 들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하고 조금 이제 약간 온도 차이가 있어요. 각 본문에 맞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자신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요란스럽게 나팔 불면서 구제하고 그러지 마라 라는 경계의 말씀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그런 것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이 등불을 켜가지고 위에 두는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추는 일, 이런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적용을 해보다가 도네이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네이션을 할 때 익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굳이 익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익명으로 하려고 하는 게 겸손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교만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름 적어서 하는 사람을 다 비판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진짜 많은 거액을 하게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알려질 때 뭐 나중에는 알려져요. 근데 당장 알려질 때 좀 불편함이 예상되어가지고 익명으로 하게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남들 다 하는 수준 정도로 하면서 굳이 익명으로 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랑이나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름 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누구에게 이렇게 후원을 할 때 이름을 알려주는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또 너도 나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내가 그 일에 내 이름을 걸고 동역하겠다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게 되면 그냥 돈 얼마 드릴 테니까 안녕히 가세요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거액이 아니면 여러분 이름을 밝히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아주 아슬아슬한 선상에 있어요. 겸손과 교만의 사이에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때그때마다 해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팔복 언덕에서 주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이 새롭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보면 참 좋은 윤리 교과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소셜 가스펠이라고 사회복음을 주장하며 막 이렇게 사회 계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통치의 원리를 알려주는 천국의 원리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못할 것이에요. 마치 이 땅에서 우리의 성화가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이 땅에서 성화를 향하여 계속 나가는 사람이 결국 주님 만나게 될 때 영화로 나가잖아요. 글로리피케이션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화, 생티피케이션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 영화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원리를 계속하여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며 애쓰는 것은 주의 백성들의, 주님의 제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모든 삶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주 맛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가만히 앉아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녹이고 우리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는 좀 더 사라지고 그래야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는 형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들을 전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감격적으로 대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되지 않도록 베스킷으로 덮어둔 그런 빛이 되지 않도록 녹아들고 또 우리를 태우며 밝히는 그리하여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